오늘 함께 공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 날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24번째 시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반자는 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다왕국 16대 왕 요시야에 대한 복습 잠시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왕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지위가 좀 더 높아지면 내 소유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크든 작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가장 높고 가장 가진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 상황은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내적 상황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냐 아니냐. 실은 믿음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2주 전에 임용환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을 본문 말씀으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아주 은혜롭게 설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네 가지 땅을 잘, 네 가지 장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토가 있고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세 장소하고 옥토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옥토만 갈아 뒤집어진 땅입니다. 이 길가 안 갈아 뒤집어진 겁니다. 나는 길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돌짝밭 갈아 엎어져야죠. 갈아 엎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성경적으로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거죠. 길가가 죽어야 옥토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옥토만 씨를 삼킵니다. 길가 안 삼켜요. 돌짝밭 안 삼킵니다. 가시덤불 안 삼킵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던가 해가 뜨면 타버리던가 가시 기운에 막히던가 합니다. 옥토만 씨가 떨어지면 삼킵니다. 옥토가 씨를 삼키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옥토를 먹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삼키면 말씀이 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옥토는 계속 떨어지는 씨마다 다 삼키니까 수확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인데 질과 돌짝밭, 가시덤불에는 삼키지 않으니까 똑같은 씨가 떨어져도 새 밥이 되거나 타서 없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내가 말씀을 쫓느냐 안 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혁입니다. 개혁이 삶의 목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개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게 결과적으로 개혁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부한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결과적으로 개혁은 완수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4절 외워보십시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 그동안 한 번도 손들어서 이렇게 지적당해 보시지 않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아, 예. 일어서서 하시죠. 예, 뜻은 다 통했습니다. 몇 구역이십니까? 예, 319역. 예. 자, 같이 외워보십시다. 시작. 요시오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요새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3번.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동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1. 요점이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소위 말하는 길르앗 땅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들은 가나안 본토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셀 그리고 지휘자들에게 지금 청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예. 1절을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겠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이유가 그 두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대도 다 끌고 갔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양식으로 먹었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 성읍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축떼들은 전부 다 탈취물들인데, 그 탈취물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나눌 것은 나누는데, 이 두 지파만 특별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지파가 이 좀 욕심이 많은 지파 아닌가.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가진 게 많은데, 둘째 이유는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그 땅이 목축하기에 더없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태여 가나안 안 갈랍니다. 여기 정착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두 지파가 머릿속에서 막 계산이 이루어졌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이 워낙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 불러서 큰 가족에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아들의 반열에 올렸거든요. 손자인데 나중에 얘들은 너희들 아들 형제들하고 똑같이 반열에 올라서 가나안 땅에 가면 똑같이 분깃을 가져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에서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면 어떤 땅이 돌아올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땅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단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단강 옆에 붙어 있는데, 건너가나 안 가나 요단강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있는 이곳에 말뚝을 박겠다는 겁니다. 4번, 르우벤과 갓 지파의 청원은 어떻게 결말지어졌는지 민수기 32장을 계속 살펴보십시다. 6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그들의 청원을 받은 모세가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하러 갔다 온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부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테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거인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하겠다고 하면 40년 전하고 똑같은 일 일어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안 들어가겠다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그 거인이 산다는 땅에 우리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너희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느냐. 이러고 지금 모세가 꾸짖은 것입니다. 이번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루벤과 갓 지파는 자기네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쪽에서 정착하도록 허락만 해 주시면 일단 우리 처자식이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한 뒤에 가나안 땅 정복에 우리 두 지파가 선봉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거기에서 땅의 분배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우리는 정착을 했으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우리 두 지파는 땅 분배 안 받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눌러앉아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의무는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도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서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요구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땅 주십시오. 3번 20절에서 24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가 그 두 지파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처자식을 위해서 단돌이를 한 뒤에 반드시 가나안 정복에 너희들도 남자들은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너희들 돌아와서 여기서 살아라. 4번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24절에서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라고 했더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자신들의 약속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돌이 한 뒤에 가서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싸우겠습니다. 5번 28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 서평을 서쪽 동쪽편, 그러니까 두 지파가 지금 정착하겠다는 그쪽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 이런 조건으로 내가 수락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두 지파의 남정네들이 가나안 정복에 반드시 참여하는 조건으로 저 땅을 요단강 동편을 줘라. 만약에 저 두 지파의 남자들이 약속을 어기고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만 하려고 하고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한테 동쪽 땅 주지 마라. 그리고 상종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줘라. 이 참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지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먼저 정착하고 앉아서 나머지 열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온갖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땀 하나도 흘리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한다면 저 두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두 민족으로 분열되어버리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다면 일단 동질성은 생기는 거니까 저 땅을 주더라도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약속을 어기고 안 간다고 하면 저 땅 주지 말고 무조건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아라. 그 말입니다. 6번 31절에서 33절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니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후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이제 그 약속한 대로 그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루카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줍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없던 뭐가 하나 끼어들었죠. 뭐가 므낫세 반지파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 그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그 좁은 땅에서 나머지 열 지파가 복잡거리면서 싸우고 땅을 분배하는 것보다 이 넓은 땅 거기 끼는 게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반지파만 끼어 들어갔겠습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의견이 나누어진 겁니다.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동쪽에 서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하는 의견. 아니다. 뭐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데 동쪽 땅에 먼저 우리 정착하자. 의견이 분분하니까 서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슬며시 끼어들어서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5번. 그 이후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1.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십시다. 1.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5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소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너희들 약속한 대로 제일 선봉에 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전쟁에서 너희들 맨 앞자리 차지해라. 언제까지?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나머지 아홉 개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너희들 선봉장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너희들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되돌아와도 좋다.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는가? 7년 걸렸다 그 말입니다. 전쟁 치는데. 자, 2번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리던 물이 그쳐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데 요단강을 쪽배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 말씀의 궤죠? 말씀의 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라는 게 우기가 지나가면은 수량이 줄어들고 우기가 저 우기 때에는 강물이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의 수량이 제일 많아서 물이 넘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그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넣는 순간에 물이 멈췄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멈췄습니다. 홍해 때는 바다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졌는데 이건 강이니까 상류에서 탁 서니까 물벽이 됐겠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상주 쪽에서 물이 탁 멈추니까 물벽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지나가면 물은 다시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고 말씀으로 그 물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요단을 멈추게 하시는데 그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이들은 40년 전에 1세대가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을 1세대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세대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물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강바닥을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도단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들이 1세대들로부터 듣기만 하던 그 물속의 마른 땅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건널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유의하실 것은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염해 거기다 공표하십시다. 아주 오래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염해가 무슨 바다예요? 우리가 뭘 아는 바다입니까? 사해죠. 사람들은 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그 바다는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염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바다의 속성을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그 바다가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으니까 죽은 바다, dead sea라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그 사해가 전부 다 돈 덩어리죠. 거기에 있는 갯벌이 전부 다 최고 화장품 그저 원료 아닙니까? 그 밑에 온갖 광물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만들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읽어도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염해, 단지 물이 더 짜가운 바다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3번,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리고 성을 멸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4번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뿌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노예들 아닙니까? 그 오합지졸들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들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31 왕이나 되었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에서 당신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번 가나안 본토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선봉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안타까워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제일 안타까웠겠습니까? 예? 가족이 왜요? 아? 예. 두고 온 가족이 왜 안타깝습니까? 아니 말씀 잘하셨는데 왜 안타깝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들이시고 내 언약을 믿으면 내 하나님의 로고스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처자식은 이거 못 봅니다. 지금 두지파파는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는데 최선봉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부 다 제일 앞에서 본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 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제일 앞에서 봤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제일 앞에서 봤습니다. 31 왕을 차례대로 정복하는 거 자기네들이 제일 앞에서 칼 휘둘렀습니다. 자기 처자식들이 있어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고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오라고 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는데 이거 볼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부동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땅값이 비싸냐 비옥하냐 척박하냐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산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이들이 이건 내 아들이 봤어야 되는데 이건 내 아내가 봐야 되는데 이건 내 딸이 이 광경을 함께 목격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아쉬웠을 것입니다. 3년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최선봉에서 완수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심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적합하겠습니까? 후회막급. 후회막급이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후회했겠습니까? 마지막에 끼어든 므낫세 반 지파. 그때 다른 반지파가 가신 말을 할 때 안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운동장보다 더 큰 노아 방주를 노아에게 건조하라고 했는데 노아 식구는 자기 부부 아들 부부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명이 그 방주를 건조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아가 전 사제를 털어서 사람들을 사서 지은 거죠. 비가 왔을 때 누가 제일 후회했을 거라 그랬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실내 장식한 사람, 그 안에서 망치질 한 사람, 나 저 안에 있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놀았다. 바깥 사람들 안 믿었거든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망치질할 때 그때 믿었으면 노아 선생 나도 여기 좀 같이 있게 해주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한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딱 그 모양인 것이죠. 6번 이제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일에 대한 여호수아의 증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자, 7년 동안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만 줬다. 왜? 3.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7년 동안 두 지파반은 정복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땅 분배할 때 우리 한 평도 안 받을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와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정복 끝나고 아홉 지파 반 지파에 대한 가나안 본토 분배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아주 칭찬만 해주고 이제 가라. 아, 너희들 참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한 평도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한 지파당 1,000평씩 떼줄게. 그게 아니고 너희들 참 수고했는데 이제 가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7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을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는 반 지파 2분의 1씩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분의 1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분의 1은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소명이 끝났으니까 여호수아가 두 지파반을 너희들 가라. 그럴 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두 지파반 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남는 2분의 1 지파도 있잖아요. 서로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나누어져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서편에 있는 사람이 참 부러웠겠죠. 나중에 지도 보겠습니다만은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잘 뽑아가지고 땅도 커요. 그 서편에 있는 사람은 동편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서 야, 참 큰일 날 뻔했다 우리도. 쟤들한테 붙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4번 8절에서 9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호수아가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에서 탈취한 탈취물 중에서 많은 재산, 가축, 은금을 다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손에는 뭐 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가축도 딸려가는데 가나안 땅 지분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 자기네들 그 은금 그거 돈다발 그거 들고 간들 그게 그들을 영원히 책임져 줍니까? 그 지금 그것만 들고 가는 겁니다. 1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조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이 여기 9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실로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헤어져서 동편으로 가는데 요단강에 턱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동편 자기네들 정착지로 가는데 그 영적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록 요단강 동쪽에서 땅은 광활한 땅을 미리 확보했다 할지라도 아하 절에서 언약의 땅이구나. 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그 오랫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 하나 없이 갈 때 그들의 영적인 상실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걸 뭘로 채웠는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언덕 가나안 쪽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실감을 달래었습니다. 6번 11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하려 하니라.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홉 지파 반에게 들렸습니다. 두 지파 반이 가면서 요단강 언덕 우리 땅 가나안 쪽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실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야 우리 가서 저들 응징하다 싸우러 가자 전쟁 치자 이 큰일 나겠다. 왜 그러는가?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들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의 요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정하는 곳 바로 그곳에만 성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성막과 제단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바로 그 성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로에 이미 있는 겁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유일한 제단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 언덕과 서쪽에다가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제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제단이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상을 위한 제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이 어떻게 더 저 두 지파 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하려고 저런 죄악을 범하느냐. 우리 가서 응징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두 지파반 응징하러 가자고 하니까 응징하러 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홉 지파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홉 지파반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게 아홉 지파반이라도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한 명이 나오니까 열 명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아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삼아서 진상 조사단을 먼저 보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는가? 가서 진상을 알아보고 와라. 8번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라. 진상조사단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17절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다. 이거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락이 내민 백지 수표를 받으려고 거기에 눈이 뒤집혀서 결국은 관계를 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음행하려면 우리와 음행하려면 우리가 섬기는 바알 부올 이 부올 지방에 있는 이 바알을 섬기라.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재단을 짓는다면 그런 재앙이 또 임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짓느냐 이러고 질타를 했습니다. 9번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비느하스도 참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제단을 만든 게 성막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만 있고 동편에 성막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거라면 차라리 동편 땅 포기해라. 그리고 서편으로 와라. 그럼 우리가 우리 땅 다시 쪼개줄게. 이때 가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때라도 가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봐야 이미 아홉 지파 반이 다 분배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잘라줘봐야 귀퉁이 땅들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요단 동편에서 확보한 땅은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탈취물은 다 침멸하고 없애고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탈취물을 훔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결과는 아이 성이라는 작은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와 같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하물며 너희들 두 지파 반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서쪽으로 와라. 우리 땅 쪼개주게. 10번 21절에서 29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빨리 읽으시면 뜻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우리 교회에 그 평균 연령이 젊지 않습니까? 50대 미만이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를 외울 때에 그냥 따발총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그 속도를 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발총처럼 외워서는 그건 주문이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부 청년 예배 때들은 역시 빨라요. 그런데 이 수요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읽으면 숨이 가빠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제 숨이 가쁜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빨리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는가? 조금 우리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21절에서 29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물을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니라. 지금 이 두 지파반이 구차하게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쌓았던 것은 분명히 제단이었거든요. 히브리 말로 미즈베아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명사는 자바흐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바흐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 피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게 재물을 죽여서 피 뿌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단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 미즈베아흐를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상조사단이 와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터지고 아홉 집과 반한테 응징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구차하게 변명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너희들 아홉 지파반 가나안 땅에 있는 아홉 지파반 후손들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우리 후손들을 이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왜 와서 제사 드리느냐 제사를 못 짓게 할까 봐 우리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너희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 쌓은 것이다. 절대 제단으로 쌓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다른 목적으로 쌓았으면 이름이 달라야죠. 가령 예를 들면 뭐 기념비다, 증거단이다, 뭐 회상 뭐 단이다 이렇게 이름이 달라야 되는데 처음에 미즈베하우로 지었다는 건 분명히 제단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염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게 지금 이쪽이 여기가 요단강 동편인 거예요. 이쪽이 요단강 서편이고 그러니까 한번 땅 크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쪽 서쪽으로는 아홉 지파 반이 가진 땅하고 이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가진 땅하고 비슷하죠. 예. 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 탁 멈췄을 때 견물생심 이 땅 보고 아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갈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여기에 정착하겠다. 조건은 정복전쟁 할 때 우리가 맨 앞장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한 평도 땅 안 받겠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제 앞장을 섰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단 지파는 여기에도 단이 있고 위에도 단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제비를 뽑을 때는 아래쪽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이 좁았기 때문에 나중에 단 지파가 이 북쪽 땅을 넣어서 두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바로 여기에 실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처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그 영적 상실감, 자기네들은 많은 땅은 지녔지만 언약의 땅은 부동산 가치로서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라는 걸 알고 돌아가면서 실로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요단강 이 정도 어디에 이제 제단을 쌓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홉 지파반이 이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이 두 지파반이 딴 제단을 만드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우상의 제단이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다. 그게 응징하려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정 그러면 차라리 이 서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쪼개줄 테니까 이리 와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이 땅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알아요. 그런데 포기 못합니다. 세상의 것을. 이 땅, 이 큰 땅덩어리 두고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우리 제단 쌓으려 한 게 아니고 이 여기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 100년, 200년 흘러서 너희들 후손이 우리 후손을 이민족이라 생각하고 제사 못 드리러 오게 할까 봐 우리가 이 경계선에 우리가 본래 같은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거 쌓았다. 자, 11번 30절에서 33절 한번 보십시다. 30절에서 33절. 저 프로젝트 꺼졌죠? 30절에서 33절 시작.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지파 반의 해명을 진상조사단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오케이 접수한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홉 지파 반에게 그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홉 지파반이 다시는 저 두 지파반 응징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번 34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두 지파반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쌓았던 그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단이다 이렇게 의미로 에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적 삼실감도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이 더 중요해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돌 무더기만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무리 큰 돌단을 쌓아서도 그 무의미한 돌무더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이후부터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있는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결론 1. 두 지파반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였던 곳이 오늘날에는 어느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므낫세가 있던 땅, 갓 지파 요단강 동편 땅, 르우벤 땅, 이 땅이 지금은 어느 나라인가?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딘가? 여기 이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 땅은 어딘가?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 이 땅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바로 이 땅입니다. 2600년 전에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을 내렸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짓밟히고 헬라 제국에 짓밟히고 로마 제국에 짓밟혔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짓밟았습니다. 1948년에 인류 역사상 간판을 내렸던 나라가 바로 그 땅에 다시 간판을 이스라엘이라고 올렸습니다. 4천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반이 이 넓은 땅이라고 좋아하면서 정착했던 그 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약의 땅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 동안 유태인 종합상사에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잘 봤죠. 그들의 절기 때가 되면 우리는 주중에 근무일인데 자기네들 절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나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문 딱 걸어 잠그고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사무실만 지켜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거나 불났을 때만 연락해라. 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오늘날도 정통 유태인들은 그 선조를 따져서 바로 이때 3400년 전에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정통 유태인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간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나서 전 세계에서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때 누가 정통 유태인이냐, 자기네들끼리 따질 때 3400년 전에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자기네들은 유태인으로 간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가 이것을 웅변합니다. 2번,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렇듯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가 뭐였죠? 아까 민수기 32장 1절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있는 땅이 더없이 비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이 있고 자기네들이 있는 땅이 비옥해 보여도 그 땅에 정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죽어서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되는 겁니다. 3번,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얼마나 지니고 있습니까? 혹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언저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소탐 대실하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것을 위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소탐 대실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 이거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소탐 대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데 조카 롯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결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택하고 남은 땅 내가 할게. 그럴 때에 롯이 자기 재산이 많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좋은 땅이라고 찾아간 곳이 소돔입니다. 그 땅이 꼭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탐 대실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는 근심하면서 가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놓고는 근심하면서 갑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다 압니다. 근심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요. 죽지 않는 겁니다. 4번,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에서 다음의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정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당신의 언약의 땅에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단순히 죽기 위해 열심을 다해 먹고 마시는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썩어지거든요, 인간은. 그게 아니다. 참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살아라, 너희들은. 어디에서? 내 언약 속에서. 2번, 두 지파 반이 그 언약의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동편에 정착한 이유는 뭡니까? 참 생명은 아랑곳 없고 육체를 위해서 더 편안하게 더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까지 갔는데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탈취물도 들고 은금도 들고 요단강 동편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봐야 고기 덩어리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먹고 마셨습니까? 지금 오늘 11월 초, 이제 올해 다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나간 한 해를 반추하면서 올해를 매듭짓지 않으면 생각 없이 그냥 올해 또 끝내면 내년도 그렇게 되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올해 나는 뭘 위해 먹고 마셨는가? 4번, 두 지파 반은 처자식에게 요단강 동편의 광활한 땅은 잽싸게 주었는데 막상 언약의 땅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는 믿음도 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가족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많이 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못 준 건 아닙니까? 5번,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은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요단강 언덕에 대규모의 제단을 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쌓느라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돌무더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 자식 사이에서 불화를 일어나게 하는 불씨를 쌓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죽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큰 제단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돌무더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달이 남아있는데 올해가 이 두 달 동안이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를 매듭지으면서 새해를 맞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나 따라오는 거는 나 따라오는 거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갈아 뒤집어 엎어지는 거. 돌짝밭이 옥토로 뒤집어 엎어지는 거. 올해 표로 이야기하면 죽는 거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 썩어 문드러질 것이요. 그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참 생명을 위하여 살면 영원히 살리라. 오늘 이 공부가 올 한 해를 매듭짓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은 소탐대실하지 않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강까지 갔다가 소탐대실로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버린 두 지파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자기 부인을 통해 날마다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탐대실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해를 맞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